읽은 본문을 토대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동안 쉬었던 마태복음 설교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산상순을 살펴보다가 중단했는데 어느 부분까지 살폈는지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 직전에는 맹세에 관한 교훈이 나오는데 거기까지 다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로서 율법 가운데 여섯 가지 사례를 들어서 그 율법에 내재된 참뜻을 설명하셨는데 그 중에 네 번째가 맹세에 관한 교훈이었고 오늘이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풀어주시면서 천국 백성들이라면 구원받은 천국 시민들이라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의로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은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생활을 할수 있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더 나은 의로움의 기준, 더 탁월한 의로움의 기준을 따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기준을 따라 살수 있도록 완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이 기준을 지향하면서 이 지향점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도전을 계속해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38절에 나오지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지요? 구약 율법에서 출애굽기 21장 그리고 레위기 24장, 신명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한자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동해보복 무슨 말인가요? 동해보복. 같은 수준의 해로움으로 보복할 수 있다, 갚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친 만큼 나도 되갚아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계명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누군가 내 눈을 다치게 하면 나도 그 사람의 눈을 다치게 해서 받은 만큼 되돌려 주라는 뜻일까요?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 치아가 하나 빠졌다면 나도 그 사람의 치아를 하나 뽑아서 그대로 갚아주라는 뜻일까요? 피해자로서 복수당한 만큼 복수해서 억울함을 달래라는 뜻일까요? 피해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해도 좋다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밖에서 놀다가, 다른 좀힘 있는 아이들에게 좀 맞고 돌아오면 부모님이 마음이 상해서 어떻게 합니까? 왜 너는, 맞고 다니느냐? 너도 맞은 만큼 때려줬어야지. 부모 심정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동해보복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해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도 이 비슷한 방식으로 보복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친 대로 나도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줄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동해보복법이 참 공평하고 공정한 것 같지만 뭔가 좀 무정하고 잔인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복수를 합리화하기 위한 의도로 이 계명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오히려 이 동해보복법의 취지는 정반대입니다. 과도한 복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사적인 관계에서, 대인 관계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재판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서 공적인 재판이 있을 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재판하는 사람이 형량을 결정할 때 과도한 보복을 금지하도록 그 한도를 정한 것입니다. 일종의 양형의 기준을 정해서 공의로운 판결을 시행하는 것이죠. 공적으로 죄를 처벌하고 손해를 배상할 때 상호 간의 형평성을 지켜서 사회 평화를, 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요, 눈에는 눈, 이에 이에는 이라는 이 법은 사사로운 관계에서 내가 직접 복수하려는, 그 안 갚음하려는 것을 정당화하는 구실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가 나를 괴롭히고 내가 누구 때문에 손해를 입으면 보복하려는 심리가 발동을 하지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누가 나를 섭섭하게 하면 나도 그 사람 한번 섭섭하게 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일이 있으면 나도 상처를 한번 찌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뭘로 보나,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죄악된 우리의 연약한 본성 때문에 내가 당한 정도보다 더 과도하게, 더 심하게 갚아주게 된다. 한마디 욕을 들으면 한마디가 아니라 세마디, 네마디 욕이 속에서 튀어나오려고 한다는 것이죠. 한 대 맞으면 덤벼들여서 막 두 대, 세 대를 때려야 직성이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본성이 과도한 복수를 충동질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복수를 또 당한 사람이 또다시 또 복수를 하고, 그래서 이 보복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지나친 보복을 방지하고 이 보복의 악순환 그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재판할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이 하나님의 법에 준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을 수 있도록 한계를 설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법에는, 이 동해보복법의 바탕에는 어떤 정신이 깔려 있습니까?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원리가 소극적인 의미에서 깔려 있는 것입니다. 동해보복법 넓은 의미에서 사랑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고하게 좀 억울한 일을 겪고 공격을 당하더라도 그렇게 한 상대방의 인격과 신체와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면 받을 수 있죠. 손해배상을 합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적인 절차를. 그러나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리한, 과도한. 그럼 교통사고를 당했으면,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당하면 이번 기회에 금전적인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돈을 좀 더 뜯어내기 위해서 물고 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험회사를 통해서 적절한 수준에서 보상받는 것으로 정리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동해보복법의 정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눈에는 눈,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적용한 것을 교정하시죠. 그래서 이 율법을 재해석해서 이 신약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율법의 근본 의미가 무엇이냐, 근본 정신이 무엇이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너희는 이렇게 듣고 이해하고 오해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율법의 완성자로서, 천국의 왕으로서 나는 너희들에게, 천국 시민인 너희들에게 나의 권위로 나타낸다. 가르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달리 표현하면 악한 사람에게 뭐 하지 말라는 것인가요? 보복하지 말라, 안갚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해보복법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당한 만큼 적절하게 되갚아주는 것과 보복을 아예 금지하는 것은 서로 이렇게 상반된 말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심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이 구약의 율법을 폐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구약의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서 천국 시민들은, 이 신약 시대에 속한 천국 시민들은 악한 자에 대한 보복을 하지 말라 금하는 것이죠. 복수를 정당하게 허용하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더 의로운, 더 나은 의로움을 추구하며 살 수 있도록 복수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더 고상하게, 더 탁월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 자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명령은 사적인 보복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이 악한 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악한 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떠오르는 악한 자가 있으십니까? 이 악한 자는 나에게 아무런 죄나 잘못이 없는데 나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 나는 무고한데 악의적인 비판을 늘어놓으면서 상처주고 해치는 그 사람.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피할 수가 없어요. 만나게 되지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들 간에도 이런 거칠고 악한 말과 행동으로 고통당할 수가 있지요. 이 현실이에요.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심하게 상처를 받으면 보복 심리가 작용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경우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복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악한 의도로 시비를 걸었어요. 도발을 했어요. 내 앞에서 속이 뒤집히게 비위를, 내 비위를 살살 건드렸어요. 참 어렵지요. 그 순간 견디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상대방이 한번 섭섭하게 했어요. 교회에서 누군가가 나를 섭섭하게 했어요. 두고 보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되갚아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유언비어를 퍼뜨렸어요. 잊지도 않는 말을 지어냈어요. 여러분의 명예를 훼손하고 괴로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참 어렵지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보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칫하면 이 말씀을 좀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관계에서 당하기만 하면서 살라는 것인가? 난 분명히 당했는데 저항하지도 못하는 그런 나약한 인생으로 살라는 것인가? 무슨 일을 당해도 항상 져주면서 패배주의적인 태도로 살라는 의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은 악한 자에게, 악한 자에 맞서서 이기는 방식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악한 자들의 이 나쁜 말과 행실에 대해서 내가 공격을 당할 때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대적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하고 보복하는 일은 누구에게 속한 일이기 때문인가요?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상대방이 악을 행하면 우리의 마음이 격동되어서 확 덤벼들어서 복수하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기억합시다. 악을 악으로 맞서는 방식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패배의 길이에요.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안 갚음하려고 하기보다 조금 힘들고 그 순간을 좀 지나가기가 쉽지 않을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면서 그렇게 하면서 악을 굴복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악을 무효화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유명한 대통령 한 사람 혹시 아십니까? 누구인가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죠. 그는 흑인 인권을 위해서 투쟁하다가 무기징역을 받고 감옥에서 몇 년을 살았느냐? 25년을 살다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되었죠. 대통령이 되어서 한 일이 무엇인가?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고 화해위원회를 만들어서 흑인들이 탄압받고 억압받은 착취당한 그 과거를 백인들에 의해서 고통받은 그 과거를 다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죄를 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죄를 물은 다음 다 사면해버렸습니다. 백인들 중에 누구에게도 복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 정신을 바탕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화해의 시대를 열어갈 수가 있었겠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정치판이 떠올랐어요.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십시오. 여러모로 사사건건 이 보복이 악순환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고리를 끊어야 해요. 이 고리를 끊어야 대한민국이 통합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용서로 관대함으로 상처를 이겨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사례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이 원리를 제시하신 다음에 이제 세 가지 신뢰를 들어서 적용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이 말씀은 아주 실제적이라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천국 백성들의 일상 가운데 아주 실제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경우,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첫 번째 경우는 39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참 부담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어떻게 고지 곧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뺨을 맞아보셨습니까? 요즘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과거의 학창시절을 떠올려보니까 선생님에게 뺨을 맞는 경우가 죄송합니다. 간혹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뺨을 때리는 것은 어떤 폭력보다도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맞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느끼는 당하는 모욕감, 수치심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너희들이 오른 뺨을 맞으면 그 순간 한 대 쳐서 갚아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왼편 뺨까지도 돌려대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왼뺨도 돌려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좋다 하고 한 대 더 때릴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우리가 한 대 더 맞고 더 고통당하도록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한 번 더 때려보라는 식으로 과감하게 저항하라는 그런 의미겠습니까? 한 번 칠 테면 더 쳐봐라, 뭐 이렇게 해라는 것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이 말씀의 의미는 뺨을 맞은 것처럼 굉장히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속이 긁히는 일이 있어도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실 때 하인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얼굴에 주먹질을 하고 심지어 어떤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했습니다. 감히 일개 종에 불과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수치스러운, 모욕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대적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 악한 자들이 행한 대로 복수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죠. 있죠. 그런데도 대항하지 않으시고 참으셨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공의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맞대응하지 않으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주님의 발자취를 부족하지만, 때로는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가신 이 발자취를 천국 백성으로서 따라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공의로 판단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대적하지 말고 승리할 수 있도록 힘써봅시다. 자,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두 번째 경우 40절을 보시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누가 고소해서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대적하고 다투지 말고 오히려 겉옷까지도 줘버리라. 그런데 이 말씀도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면 좀 곤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 다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거벗은 알몸으로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 의도로 하신 말씀이 아니죠. 그리고 이 겉옷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필수품이에요. 함부로 벗어줄 수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겉옷을 과거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당포에 이렇게 맡겼다면, 담보로 전당 잡혔다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했어. 왜냐하면 그 겉옷을 이불 삼아 덮고 자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과도한 요구라도 다 들어주라, 무조건 다 들어주라, 원하기만 하면 다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상대방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조금이라도 그 이상으로 해주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전혀 아까워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더 기쁜 마음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천국 백성의 자질이고 어떤 의미에서 특권이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조금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손해도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실제 사례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운전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운전을 하다 보면 옆 차선에서 이렇게 끼어들려고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려주고 양보하십니까? 아니면은 쌩 그냥 가버리십니까?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는 양보하면 기다려주면 이렇게 내가 먼저 갈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기는 것 같아서 내가 지는 것 같아서 손해보는 것 같아서 잘 안 해주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 기다리면서 좀 관대한 마음으로 양보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세 번째 경우는 41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럼 여기 억지로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 억지로라는 말은 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강제 노역을 시킬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표현입니다. 억지로 시키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맡기는, 하기 싫은 업무를 억지로 던져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오리라고 표현했는데, 이 오리라는 말은 원문을 보면, 천걸음입니다. 천걸음. 그래서 1km가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 보폭이 1m가 채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만약 나는 싫은데 누가 억지로 같이 가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떨까요? 귀찮게 여기면서 거절할 수 있겠죠. 시간도 없는데 하필이면 나보고 가자고 하는 거야.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시키는 일을, 강제로 주어진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럴지라도 불평을 품지 말고 할 수 있다면 같이 가줄 수 있어야 된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조금 더 가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오리까지도 가기 힘들면 한 100m라도 가시면 됩니다. 가자고 하면, 억지로 가자고 하면. 처음부터 오리 심리, 나는 이대로 살 수 없다. 참 절망스럽잖아요. 조금씩 나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든지, 직장이든지, 심지어 가정, 교회에서도 원하지 않는 일이 주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화내지 말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네. 화가 날 수는 있지만, 좀 참고 성가시게 여기지 말고, 가능하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 요청을 좀 들어주자. 42절은 결론적으로 요약하시는 말씀, 이 세 가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이 세 가지 사례를 결론적으로 마무리하는 말씀인데요.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누가 우리에게 부탁하고 꾸려고 하는 것은 참 힘들게 부탁하는 거죠. 물론 쉽게 함부로 부탁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고심 끝에 힘들게 부탁하는 그런 경우라면 그 사람에게 좀 채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메꿔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등 돌리지 말고 외면하지 말자. 조금이라도 들어주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이 어떻습니까? 참 현실 속에서 정말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나 또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죠. 작은 것 하나를 손해보는 것도 견디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각박한 세상에서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너무나 이상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천국의 왕이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지키지 못할 법이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지혜를 주시면, 담대함을 주시면, 힘을 주시면 완전하게 우리가 다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해도 조금씩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